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두운 자요 깨달음이 느린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또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갈급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장에서 이제 히브리서의 첫 번째 관심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9장 말씀에서 그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 그것을 이제 이 옛 언약에서 율법에서 보여준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이 보여준 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서는 것, 그 일을 정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는 곳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신 그 성소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일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상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제물의 피가 필요했는데 하늘의 참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얼마나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더 좋은 제물을 드렸는가, 무슨 염소의 피를 드렸는가, 무슨 황소의 피를 드렸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일이 얼마나 완전했는가, 그 완전함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사의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도 계속해서 이 제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 지상에서 이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하지만 참 형상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갈 때 먼저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림자가 있고 우리 자신 실체가 우리가 그 그림자 다음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는 독특하죠. 왜냐하면 실체 물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것이죠. 그림자는 그 홀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실체와 아무 상관 없듯이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안 밟는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실체를 존중해서 평상시에 무시해도 좋을 그림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마저도 존중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를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실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것, 그것도 잘못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보고 있는 그 율법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율법이 보여주었던 그림자로 보였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성취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왜 좋은 것입니까? 훌륭한 모범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까? 훌륭한 분이 오셔서 좋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일을 인류에 없던 사랑을 보여주셔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차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일인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좋은 일인가? 물론 이 히브리서 10장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약은 그림자였지만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다 이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분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 교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훌륭하신 분,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비참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정말 이 좋은 것, 실제신 예수님께서 오신 일,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사망, 죽음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비참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정말 복된, 정말 항상 천국을 사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주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이 오가고 거기에서 상처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일주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당한 일 때문에 억울함을 겪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밖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인류가 마주하는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비참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의 비참을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삶을 사는데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졌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면서도 아, 인생에는 원래부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비참함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을 생각할 때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전체 사람들의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전체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세상은 내가 보고 있는 물질이 전부 다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원래부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 내 생명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 없이, 찾으려는 것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의 삶에 확신도 없고 그들의 삶이 의지할 권위도 없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왜 좋은 일이 됩니까? 이 모든 죄와 비참을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그림자로서 흐릿하게 보여주었던 일, 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이대로는 못 만나고, 그러나 만나는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이 그림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면서 보여준 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그냥 방황하는 삶,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을 만나는 삶입니다. 범신론의 근거에서 명상을 통해서 아, 내가 우주의 일부고 내가 신의 일부구나 이거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앞에 서는 것, 그 거기서 오는 충만한 즐거움을 맛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에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는 일, 그것을 9장에서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일이다라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고,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 자체가 정말 온전하게 하는 제사였다면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이제 제사 드린 일을 그만뒀을 것인데 왜 해마다 제사를 드렸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해 반복하여서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의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 자체 안에는 죄를 제거할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기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약의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나오는데 제물이 오면 항상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대속죄 일에 대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른 한 머리에는 이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안수받은 염소죠. 근데 죄가 거기에 이제 안수하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가 이제 이스라엘을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염소의 제물 그리고 이 아사셀 그 광야로 떠난 죄를 갖고 떠난 이 아사셀 염소 이것을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왜 이걸 해마다 반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의와 그 죄악을 안고 떠나가는 그 염소가 이제 떠났으므로 죄가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일이 해마다 계속된 것을 의미한 바는 무엇입니까? 구약제사 자체로는 속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결이 되었다면, 죄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었다면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그 한계로서 언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2절에서 죄를 깨닫는 일이 계속되었다. 또 3절에서 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나아갔으나 그 일이 왜 해마다 반복됐는가? 성소에 나아가는 그 일이 닫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마다 제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물의 제사로는 속죄가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지는 못하면서 죄를 의식하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또한 동시에 제물의 무능력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는 그림자로서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으나 이제 올 이제 앞으로 올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죄를 깨닫는다, 기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혹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속죄하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도 죄를 깨닫고 있고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전함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 제사의 유효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죄의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내가 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믿었지만 이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군자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이 칭의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칭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로 인한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그 은택에서 주어지는 성화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제사,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그 자체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예표한 실체를 바라보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다면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억이죠.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거 그림자다, 실체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게 하셨냐면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억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림자가 내다보는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게 하는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한 그 제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교회에게 성만찬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1절에서 4절은 동물의 희생제사로 불가능했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 동물로 드렸던 그 제사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4절까지 말했다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성육신하 인성을 취하시면서 성육신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려고 왜 오시려고 했는가, 이것을 지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동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원한 것이 뭐였냐?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말씀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시는데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인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 6절 히브리어 원문은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내 귀를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판에서 뚫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말 번역은 이제 시편 40편에서 우리말 번역은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귀를 막힌 귀를 뚫으셨으니까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왜 이 귀를 뚫었다는 이 표현을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으로서 인용을 했는가? 히브리어 이 원문의 번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헬라어 번역 우리가 소위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는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귀를 예비하셨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준비하셨다 또는 귀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귀를 뚫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몸을 준비했다, 몸을 예비하셨다, 귀를 준비했다, 귀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결국 귀를 뚫어 예셨다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으셨다는 것은 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귀를 깨우쳐서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또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뚫으실 때 막힌 귀 도무지 듣지 않는 귀 그래야 하나님께 강팍하는 이 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귀를 뚫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순종하는 귀,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 귀를 준비하셨다고 하듯이 그것을 이제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귀를 준비하심은 즉 순종하는 그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실 때 그 인성을 취하시는 그 몸, 그 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단순히 그 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몸입니다. 순종하는 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피를 드린다고 할 때 왜 피를 드리게 했는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인 짐승의 피는 한 생명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시고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순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귀를 뚫었다라는 이것을 가져올 때 이제 헬라어 번역을 가져오면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려오시는데 그 뜻은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은 단순히 고난받고 죽으심을 단순히 고난받고 죽으심이 아니라 그 고난받고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자체를 십자가의 순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셨죠.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육신 하신 것, 사람으로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다. 그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이 단번에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서 드리신 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다시 8절 9절에서 다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즉 인용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8절 말씀은 구약 제사의 한계를 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율법을 따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원하신 것이다. 실체를 기뻐하신 것이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 그림자가 내다보는 그 실체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것 그림자를 폐하시고 둘째 것이 실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폐해져야 되는 것이죠.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따르는 것은 그 실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란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셔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수동적 순종이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러니까 당하신 순종이죠. 당하신 순종.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완전히 행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시는 이 순종, 이것을 이제 이것을 제거, 이것은 부인하려고 하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일입니다. 이 당하신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당하신 순종인데 이 당하신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순종을 지우시는 방식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하신 순종이 행하신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당하심으로써 행하신 순종이고 행하심으로써 당하신 순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분리되듯이 이렇게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삶을 걸어간다는 이 사실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독립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는 없고 삶의 확신도 없고 위로도 없이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은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이 시대가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저 그런 삶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었고 확신도 잃었고 위로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그 공로가 있고 곧 주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일이 참으로 확신과 위로의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리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는 것이 원래 인생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비참한 시대에 저희가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요 과연 생명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 삶인지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